결혼 후 사이가 소원해진 제리 맥과이어와 도로시 보이드. 결국 별거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제리. 도로시가 필요하단 걸 깨닫고 그녀에게 달려가는데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날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6년 미국에서 개봉한 캐머런 크로 감독의 코미디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운동선수나 스포츠 클럽을 대신해서 연봉을 협상하고 광고 출연이나 각종 계약을 처리하는 사람을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영화 주인공 제리 맥과이어는 스포츠 에이전트인데요. 잘나가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다시 도약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와 르네 제리거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제리 맥과이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H 에이전시의 매니저 제리 맥과이어는 7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하루에만 26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그야말로 잘나가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부상으로 입원하자 업무차 병원을 방문하는 제리. 그런데 선수의 아들이 무리하게 경기하는 아빠를 말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제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아들은 제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욕을 하며 돌아섭니다. 제리는 자신이 선수들의 장래와 건강보다 연봉과 계약금에만 집착했음을 깨닫고 에이전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돌리는데요. 동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리는 자신의 친구이자 에이전시의 대표인 슈가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들마저 그의 곁을 떠납니다. 제리는 회사를 나서며 함께할 동료를 찾지만 모두들 외면하고 말단 여직원 도로시만 따라 나서는데요. 한편 제리의 인간적인 면모에 이끌린 미식축구 선수 로드는 제리와 유일하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His Name is Alive의 Sitting Still, Moving Still, Staring Out 여전히 앉아서 움직이며 응시하다 였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극본은 캐머런 크로 감독이 직접 썼는데요. 흥미롭게도 원래 캐머런 크로 감독이 염두에 뒀던 배우는 톰 행크스와 위노나 라이더였다고 합니다. 이 두 배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초고를 썼는데요. 하지만 톰 행크스가 다른 영화 때문에 출연이 불가능하자 톰 크루즈가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죠. 감독의 주변 사람들은 톰 크루즈 캐스팅에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톰 크루즈가 대본을 읽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요. 톰 크루즈와 위노나 라이더를 카메라 테스트해보니까 둘은 연인이라기보다 남매처럼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라 다른 여배우를 물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힌 배우가 르네 제리거였는데요. 제리거는 이 영화 이전까지는 독립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신인 배우로 당시에는 사정이 궁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더 후의 매직 버스, 마법의 버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verything just to drive to my baby. From 10, 6 months each day, 'cause I drive my baby every way.
Magic car, magic car.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을 맡은 톰 크루즈는 1962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으로 데뷔했습니다. 영화 작품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아메리칸 메이드, 미라, 탑건, 7월 4일생, 잭 리처, 라스트 사무라이의 다수가 있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르네 제리거가 연기한 도로시는 제리 맥과이어의 멜로드라마적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절묘한 캐스팅 덕분에 배우 제리거가 지닌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느낌이 제리의 이상주의와 결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영화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르네 제리거는 1969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언론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1992년 TV 영화 A Taste of Killing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널리 사랑받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 밖에 주디, 시카고 등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 실력을 뽐냈고 더 홀, 트루스, 콜드 마운틴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2003년 콜드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2020년 영화 주디로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도로시 아들인 레이 보이드 역할의 조너선 립니키는 앙증맞은 외모와 인상적인 연기로 최고의 아역배우 자리에 올랐는데요. 제리 맥과이어 외에도 영화 스튜어트 리틀과 리틀 뱀파이어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과 브라질 주짓수에 매진했던 립니키는 벌써 30살 청년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스타가 돼서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알아보면서 학교에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리키리 존스의 Horses, 말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e will fly way up high where the cold wind blows, or in the sun laughing having fun with all the people that you know. Situation should keep us separated. You know the world won't fall apart, and you will free the beautiful bird that's caught inside. Can't you hear her? Oh, she cries so loud, yes, to the wild winds over water and cloud. That's the way. Till you go,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는 제리가 스포츠 에이전시를 운영하는데요. 로드가 미식축구 선수로 등장을 하죠. 영어로 풋볼이라고 부르는 미식축구는 미국의 주요 4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데요. 4대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일 미국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는 미식축구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정규 대항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내셔널 풋볼 리그, 줄여서 NFL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개의 리그로 나뉘어 있고요. 매년 초 AFC와 NFC 승자가 격돌해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바로 슈퍼볼입니다. 다음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리그를 말하는데요. MLB는 국제야구연맹과 함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관리하기도 하죠. 경기 형식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으로 구성되고요. 각 리그의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라는 우승 결정전을 치러서 월드 챔피언을 결정합니다. 또 미국의 프로농구 연맹 NBA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개막해서 팀당 정규 시즌 82경기를 뛰고요. 이듬해 4월 말 정도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 중순 정도에는 우승팀이 가려지는데요. NBA의 캐치프레이즈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 하키리그 NHL은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의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데요. 북미 하키 리그라고도 부르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경기력 수준이 높은 아이스하키 리그이기도 합니다. 매년 9월 하순 개막해 경기를 치르고요. 이듬해 4월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에 열리는 스탠리컵 결승에서 우승팀을 가립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프로 경기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더 후에 Getting in Tune, 조율하기,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I'm singing this note cause it fits in well with the chords I'm playing. I can't pretend there's any meaning hidden in the things I'm saying, but I'm in tune. Right in tune, I'm in tune, and I'm gonna tune. Riding on you, riding on you,
There's a symphony that I hear in your heart sets my head a-reeling. But I'm in tune, right in tune. I'm in tune, and I'm gonna tune.
제리 맥과이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는 제작비 약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로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7년 미식축구 선수 로드 역할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낸시 윌슨의 샌디 함께 듣고 오시죠.제리 맥과이어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톰 크루즈의 진정한 매력은 액션이 아닌 이런 캐릭터에서 빛을 더 바란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다. 어려운 영화다. 직장인으로서 공감가는 영화다. 레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르네 제리거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재미있었다. 지루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어느새 그의 인생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몰입이 잘 되는 영화다. 우린 너무 크게 보고 큰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중요한 건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신인데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제리 맥과이어는 희한한 사람이다. 애초에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상기시켜준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호평했고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영향력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성공한 코미디 애정 영화이자 오스카 수상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함께 듣고 오시죠. 제리 맥과이어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제리 맥과이어를 다들 떠나지만 유일하게 떠나지 않은 선수 한 명이 있었죠. 바로 미식축구 선수 로드 티드웰이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가 함께 일할 것을 계속 요청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쇼미더머니, 떼돈 벌게 해줘.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해지기 전 미식축구 선수 로드에게 제리가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경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없는 거야. 이번엔 제리 맥과이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모두 잘나가던 제리에게 등을 돌리는데요. 그때 제리가 자신이 회사를 차리겠다며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자 싱글맘인 도로시가 함께 하겠다며 일어나 따라 나서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드가 미식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는데요. 잠시 후 깨어나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순간에도 제리! 제리 맥과이어! 라고 소리 지르며 제리와 감동의 포옹을 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닐 영의 World on a String. 외줄 위의 세상.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Don't 오늘 들른 곳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인간사가 담긴 감동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폭풍으로부터 피할 곳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If I pass this way again, you can rest assured I'll always do my best for her, on that I give my word. In a world of steel and death and men who are fighting to be wo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Not a word was spoke between us, there was little risk involved. Everything up to that point had been left unresolved. Try imagining a place where it's always safe and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I was burned out from exhaustion, buried in the hail, poisoned in the bushes and blown out on the trail. Hunted like a crocodile, ravaged in the c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Suddenly I turned around and she was standing there, with silver bracelets on her wrists and flowers in her hair. She walked up to me so gracefully and took my crown of thorns.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Now there's a wall between us, something that's been lost. I took too much for granted, I got my signals crossed. Just pretend till it all began on a non-eventful m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Deputy walks on hard nails and the preacher rides a mount, but nothing really matters.
as much. It's doom alone that counts. And the one-eyed undertaker, he blows a feudal h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ve heard newborn babies wailing like a moaning dove. And old men with broken teeth stranded without love. Do I understand your question then? Is it hopeless and forl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n a little hilltop village, they gambled for my clothes. I bargained for salvation and she gave me a lethal dose. I offered up my innocence, I got repaid with scorn.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온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적용해야 한다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의 방법은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night was clear and the moon was yellow and the leaves came tumbling down.
Hell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총을 쏘는 살인사건의 가사로 기록된 곡 Staggerly 들으셨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은 1895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묘사했던 원래의 가사는요, 너무 잔인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 가사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됐고 방금 들으신 곡은 그렇게 수정된 가사의 버전이었습니다.
스태글리와 빌리가 도박을 하던 중에 돈을 잃은 스태글리, 빌리를 향해 총을 쏜다 하는 무시무시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이 빠른 템포로 신나게 풀어낸 곡, 로이드 프라이스의 힘있는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그 시절 그 노래 지난 2주 동안은 이발소 사중창을 이발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제대로 이어받은 그룹이죠.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제일 첫째 형인 존 주니어가 18살이었던 1928년에 데뷔한 뒤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밀스 브라더스는 이 데뷔 8년 차인 1936년 존 주니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죠. 그 힘들었던 시간을 딛고 새롭게 재기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1943년 11월에 발표한 지난주에 들으신 종이인형이라는 제목의 페이퍼돌이 무려 12주 동안이나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존 주니어가 떠나기 전까지는 이 기타 반주만으로 이루어졌던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적 색깔이 화려한 관현악 반주와 만나면서 밀스 브라더스만의 또 다른 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밀스 브라더스의 노래 중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달콤하다고 노래하는 슈가타임 한번 들어볼게요. 밝고 경쾌한 느낌의 밀스 브라더스 음악 슈가타임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악기의 관현악과 함께한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요. 또 흑인 가수답게 재즈 음악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줬던 밀스 브라더스. 그들의 음악 중에 흔들 의자라는 제목의 락킹 체어 역시 그 시절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Rocking chairs got me my king by my side. Fetch me that ginseng for I tan your hide. Can't get from this cabin. Go Just set me here grabbing at the flies round my rocking Judgment Day is here, chained to my old rocking chair.
You know, son, old rocking chair's got me.
Rocking chair got you, Father.
Yes, and my cane's by my side.
Yes, your cane's by your side.
Now, fetch me a little gin, son.
Ain't got no gin, Father.
Before I tan your hide, boy.
You're gonna tan my hide.
Now, you know I can't get from this old cabin.
What cabin joking?
And I ain't going nowhere. Sit me here grabbing at these old flies around this old rickety rocking chair.
노래 중간에 마치 대화하듯 읊조리며 뱉어내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 곡 락킨 체어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느낌의 음악들을 소화해냈던 밀스 브라더스는 존 주니어의 빈자리를 남은 세 형제가 채워가면서 트리오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또 1982년에는 해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1989년 허버트를 보낼 때까지도 그들의 공연은 계속됐는데요. 밀즈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수많은 음악 중에서 1952년에 발표해 그들의 마지막 히트곡으로 남아있는 노래 작은 반딧불이라는 제목의 The Glowworm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반딧불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 사랑의 달콤한 목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줘요. 라는 가사에 The Glowworm 들려드리면서 이 3주 동안 함께했던 밀스 브라더스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Shine little glowworm, glimmer, glimmer. Shine little glowworm, glimmer, glimmer. Lead us less too far, we wander. Love's sweet voice is calling yonder. Shine, little glowworm, glimmer, glimmer. Hey there, don't get dimmer, dimmer. Light the path below above and lead us on to love. Fly a fire, glow like an incandescent.
iridescent wired glove or the female of the species. Turn on the AC and the DC. This night could use a little brightening. Light up, you little old bug of lightning. When you gotta glow, you gotta glow. Glow, little glowworm, glow. Glow, little glowworm, glow and glimmer. Swim through the sea of night, little swimmer. Thou aeronautical boevil, illuminate yon wood's primeval. See how the shadows deep and darken. You and your chick should get to sparking. I got a gal that I love so. Glow, little glowworm, glow. Turn the key on. You are equipped with taillight neon. You got a cute vest pocket master, which you can make both slow and faster. I don't know who you took the shine to, or who you're out to make a sign to. I got a gal that I love s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4월은 처절했던 미국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난 달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전이었던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사령관으로 활약했고 전역 후에는 제18대 대통령을 역임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1822년 4월 27일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히람 율리시스 그랜트였습니다. 아버지 제시 루트 그랜트와 어머니 해나 심슨의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율리시스는 비교적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10대 시절에도 별다른 특징이 없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율리시스가 17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를 육군 사관학교, 즉 웨스트포인트에 보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그랜트는 그다지 눈에 띄는 생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자주 복장 불량, 지각 등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사관학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수학, 지리 등은 양호했습니다. 특히 기마술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1843년 39명 중 21등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텍사스를 차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랜트는 병참장교였습니다. 그 후 그랜트는 중대장으로 승진하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총탄이 쏟아지는 데서도 용감하게 싸워 지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랜트는 그 전쟁이 노예제 지역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뿐 옳지 못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랜트는 이동안 줄리아 텐트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1852년 그랜트는 워싱턴주 밴쿠버 포트에 배치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그랜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853년 대위로 진급한 그랜트는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 있는 포트 험볼트로 배치되고 그 기지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그는 과음 혐의로 처벌을 받고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미주리로 돌아온 그랜트는 민간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지었지만 몇 년 안가 농장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고 세인트루이스에서 기술자나 사무원으로 취직을 하려 했으나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랜트는 가족을 위해 길거리에서 장작을 팔기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진 그는 결국 아버지가 하는 피역 회사에 들어가 두 동생의 감독을 받으며 격리로 일을 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4월 남군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썸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애국심이 발동한 그랜트는 다시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당했지만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의 도움으로 제21 일리노이 의용군 연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연대는 전혀 훈련이 안 된 조직이었지만 그랜트는 자신의 전투 경험을 살려 철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1861년 가을 이 부대는 언제라도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1862년 2월 그랜트는 노예 문제로 양곤되어 있는 켄터키주에서 해군과의 합동작전으로 포트 헨리와 포트 도넬슨 기지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두 기지 쟁탈대는 그때까지 북군이 처음으로 남군에 승리다운 승리를 올린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공으로 그랜트는 의용군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때 그랜트는 무조건 항복의 그랜트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1862년 그랜트 소장은 적군 지역인 테네시주로 잠입했습니다. 이어 실로우 전투로 알려진 충돌은 남북전쟁 중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싸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공격과 후퇴가 반복되는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 끝에 증원군의 지원을 받은 그랜트는 어렵게 최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희생이 많아 그랜트는 군과 의회로부터 큰 비판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때 강등까지 됐지만 링컨 대통령의 지지로 그랜트는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남군 세력을 미시시피강을 따라 둘로 쪼개놓으려는 북군 전략에 따라 그랜트 장군은 1862년 12월 남군 요지 빅스버그를 공격했습니다. 다음에 7월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결국 그랜트 장군은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1863년 10월 그랜트 장군은 테네시주의 차타누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북군이 이들 전투에서 승리하자 남군은 조지아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성 장군으로 승진한 그랜트 장군은 중부 전선을 윌리엄 셔먼 장군에게 맡기고 동부 버지니아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랜트 장군의 대부분 선임자들은 전투의 목적을 지역을 점령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랜트 장군은 지역보다는 병력을 분쇄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북버지니아군을 추적하고 괴멸시켜야 했습니다.
1864년 3월부터 1865년 4월까지 그랜트 장군은 끈질기게 버지니아의 숲속을 이용하고 있는 리 장군을 추격하면서 남군 병력의 재기불능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보급물자가 바닥난 남군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와 워싱턴에서 가까운 요충지 피터스버그를 수비하고 있는 남군 병력은 5만 5천에 불과한 반면 이를 포위하고 있는 북군 병력은 12만 5천에 달했습니다. 로버트 리 남군 사령관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희생자만 낼 뿐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865년 4월 9일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버지니아의 어퍼마톡스 코트하우스라는 마을 부근의 한 농장에서 만났습니다. 리 장군은 군 사령관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랜트 장군은 싸움터에 있다가 도착해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항복 의사를 확인한 다음 리 장군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장군의 상징인 군도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리 장군 부대원 한 사람도 포로로 잡지 않고 모두 말을 가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지친 남군 패잔병들을 위해 식량을 보내주었습니다.
북군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축포를 터뜨리자 그랜트 장군은 즉각 그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반군도 우리의 동포다. 우리는 남군의 패배를 축하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항복 문서는 4월 12일에 서명됐습니다. 그 후에도 남부 연맹군의 항전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졌지만 리 장군의 항복은 사실상 처절했던 남북전쟁의 종말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그랜트 장군은 군의 재건 사업을 지휘했습니다.
1868년 그랜트 장군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백악관 입성은 그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46세의 최연소 대통령에게는 정치 또한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임 중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헌법 제15 수정조항의 비준이라든가 법무부 국립공원국 신설 등 성공적인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임명한 정부 요직 인사들 중에는 믿지 못할 성품을 지닌 자들이 많았습니다. 1, 2차 전 임기 내내 잘못된 인선으로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 그의 명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후 그랜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평민으로서의 삶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랜트 앤 와드라는 금융회사를 시작했지만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해 회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의 불운은 계속됐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난 후 그는 후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으로부터 연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랜트는 여전히 돈에 쪼들렸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잡지에 자신의 삶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톰 소요의 모험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친구인 마크 트웨인과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두 권으로 나온 그의 회고록은 약 30만 권이나 팔릴 만큼 인기가 높았고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명저서가 됐습니다. 회고록은 약 45만 달러, 요즘 가치로 116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가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시스 그랜트 자신은 1885년 7월 23일 책이 출판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사령관으로 활약했고 전역 후에는 제18대 대통령을 역임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